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두 번째 부분에는 두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노아, 파루시아의 징조에 관련됨과 무화과나무, 시대의 완성의 징조에 관련됨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양들과 염소들의 비유가 없습니다. 그건 역시 시대의 완성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은 끝 가까이에 있는 일들에 관계된 것이며 시대의 바로 끝에 있는 일들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양들과 염소들은 바로 끝에 있는 일을 가리킵니다. 파루시아에 관하여 두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즉, 천체의 현상의 징조와 노아의 시대의 징조입니다. 휴거에 관하여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시대 끝에 하나의 징조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나라와 그들의 종교가 재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싹이 나는 것은 다시 소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근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압제의 결과로 팔레스타인에 되돌아왔습니다. 그곳에 2000년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에게만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처음 부분에서만 언급되었습니다. 시대의 완성은 교회와 유대인들 모두에게 관련됩니다. 페르시아는 교회에만 관련됩니다. 시대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4절에서 6절은 처음 부분에 속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염려했던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때 주님은 먼저 그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주의하여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실수가 생깁니다. 예언은 마치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미혹받지 않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부터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누가 그들을 미혹할 것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거짓 그리스도들을 사람들에게 광야로 가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안배에 의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기꾼들로 묘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은 유대인들을 속였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주님이 죽으신 후에 많은 난리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제자들은 언제 성전이 파괴될지를 물었으며 주님께서는 두 가지 징조, 거짓 그리스도들과 난리들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대의 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징조가 성취될 때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에서 14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을 이룹니다. 그것은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7절에서 31절까지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에 관련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매우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휴거 후에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하여 좀 더 호의적이 되시며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떠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심은 점진적이었으며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전파는 점차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동하였습니다. 장래의 첫 번째 휴거 후에 유대인들은 점차적으로 좀 더 호의를 얻을 것인 반면에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 위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믿는 이들이 유대인의 위치에 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유대인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땅에 남게 될 믿는 이들은 24장의 방법에 따라 어떻게 도망할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즉 7절에서 14절은 초기에 있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31절은 끝 무렵에 있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있는 끝과 15절 사이에는 약 1900년이 흘렀습니다. 이 1900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상황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던 상황까지 회복될 것입니다. 안식일, 제물들, 성전 등이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1900년 동안 온 땅 위에 있었던 상황을 기술하는 작은 부분입니다. 7절에서 기근이라는 단어 후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사건들은 시대의 끝 이전에 좀 더 명백하며 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들이 이미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시대의 끝의 출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유럽 전쟁 기간 중 천만 명이 죽었고 셀 수 없는 부와 재산이 손실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의 전쟁은 유럽 전쟁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세계에는 하루도 화평한 날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 홍수 때 8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농산물이 있지만 추수 비용이 수확물의 가격보다 더 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풍작으로 쌀값이 떨어지자 농부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페스트로 12주 동안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 번의 지진으로 한꺼번에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53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도쿄와 오사카와 고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세 시간 이내에 만 명당 두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927년에 중국의 강소성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몇천 명 중 두 명이 죽었습니다. 1927년 7월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서너 차례의 지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평화는 비정상적인 것이며 반면에 전쟁은 일상사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 것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 것이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것은 계시록 6장에서 언급된 처음 내 인에서 발생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흰말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계시록 연구에서는 흰말이 승리의 복음을 가리키고 말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있는 둘째 인의 붉은 말은 마태복음에 있는 전쟁입니다. 붉은색은 핏빛이며 칼은 평화를 밀어냅니다. 붉은 말이 이미 땅으로 왔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셋째 인의 검은 말은 기근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피부가 기근 시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저울은 물질적인 재화가 매우 비싸질 때, 즉 한 데나리온의 차이도 나서는 안 될 때를 언급합니다. 비록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지만 그것은 한 가족이 먹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이 되어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넷째 인의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죽어 홍황색으로 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는 음부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 모두를 주워 모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마치 빗자루를 뒤따르는 쓰레받기와 같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있는 여섯째 인에서 큰 지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지진에 대하여 다섯 번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 번만 있으며 이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처처에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결론적으로 네 가지 재앙들, 즉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이 있습니다. 이들 네 가지 모두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하는 자들은 모두 초기에 고통이 있지만 후에는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왕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찰력 있는 자 모두는 시대의 끝이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은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이며 태어날 아이는 이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48편 6절에 있는 해산의 고통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도 역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비록 이 네 가지가 해산의 고통이지만 해산의 고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일이 올 것입니다.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환난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또 다른 작은 부분인데 핍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너희는 유대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최근 북유럽에서 그 같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언급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은 핍박당할 것이며 심지어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믿는 이들은 회당에 넘겨질 것이며 성령이 그들을 위하여 말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은 모두 유대인 믿는 이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스라엘 집으로 간 자와 동일한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은 이방인 제자들에게 관련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때에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제자들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돈과 다른 물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서의 예언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과 10장 17절부터 18절과 누가복음 21장 14절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과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7절 및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0장 22절을 비교하십시오. 이 모든 구절들은 유대인 제자들, 회당, 공회 등에게 관련됩니다. 이들 모두는 유대인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너희가 유대인 믿는 이를 가리킴을 압니다. 이사야 49장 9절부터 10절은 장래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주님에 대하여 열심을 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다섯 번째 인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신원하여 주기를 외치고 있으며 주님은 그들을 위로했고 죽임당한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에서 죽임당하고 있는 형제들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넘어짐, 죽임, 미움은 핍박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속이는 것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혹을 받은 결과는 불법의 성행과 사랑이 식어짐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환경을 만듭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주님을 계속 기다리는 것과 계속 앙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 것은 이미 얻은 영생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환난의 피함과 왕국 안에 들어감을 가리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세 번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한 가지 종류의 복음만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이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에 의하면 그것은 왕국 복음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동일하며 단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명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왕국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서 전파하신 복음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도래, 다니엘서에 있는 신상의 붕괴, 주님의 임박한 재림과 통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치유의 표적과 귀신을 내쫓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와 하나님의 구속의 길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왕국 복음은 주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왕국 복음은 이 시대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24장에서 7절에 있는 민족과 9절에 있는 모든 민족은 모두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도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교회라면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14절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로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이사야 40장 5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육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2장 9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집을 의미하는 야곱에게 관련됩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4장 2절부터 3절과 8절은 모두 야곱이 증거할 것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무엇을 증거할 것입니까?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 96편 3절에서 4절, 10절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만민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68편 9, 11절을 보십시오. 왕국 복음의 전파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거나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사람이 거하는 온 땅에 임하는 대환란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은 시대의 끝에 관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했으나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14절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긴 기간이 걸릴 것인가를 모르지만 15절과 31절 사이는 명확히 3년 반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울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대환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9절, 21절에는 그때, 그날, 그 당시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이기 때문에 1초의 차이도 없습니다. 환난 후 즉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환난은 우상이 성전 안에 놓여졌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얼마나 길 것입니까? 계시록 11장 2절은 42달 동안 지속되리라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은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며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은 또다시 42달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은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성전의 파괴는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로부터 성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는 동시에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끝은 대환난인데 대환난은 우상의 성전 안으로 옮겨진 때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이 42달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끝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나훔 1장 9절은 온전한 끝을 언급하는데 이는 시대의 끝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8절부터 19절은 우리의 끝이 가깝고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시대의 끝입니다. 다니엘 8장 17절과 19절, 11장 27절, 35절, 40절, 12장 4절, 6절로 7절, 9절처럼 에스겔 7장 2절에서 4절과 15절에서 24절은 하나의 끝을 언급합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에 대한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상을 부처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중국의 시골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파괴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상은 파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증한 것이 멸망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황폐케 하는 자, 즉 가증스러운 황폐함을 행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 적그리스도는 파괴자를 의미하는 아바돈이라 불립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기록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일으켜진 황폐함에 관하여 매우 상세합니다.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인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을 깨는 자는 거역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그는 제사와 예물을 황폐케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대치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11절은 1260일을 한 달 초과한 1290일을 언급합니다. 이 한 달 기간은 환난 후에 양들과 염소들에 대한 심판에 관련됩니다. 신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언급하며 9절은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과 11절에서 15절에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다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땅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후 거짓 선지자는 그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그것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우상이 성전 안에 놓여질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 그와 비슷한 것들은 매우 많이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다니엘과 다른 선지자들의 책과 함께 읽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이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니엘을 언급했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교회에 관하여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AD 70년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 성전을 정결케함, 현인의 이해 등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은 그때 당시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예언들은 타이터스가 일으킨 전투 기간 중에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파괴에 주의를 기울인 반면 마태복음은 성전의 훼파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도 역시 성전의 파괴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다니엘서를 인용했습니다. 누가는 시대의 바로 그 끝에 관한 문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모든 것이 끝에 가까이 왔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누가의 책에 게시된 것은 타이터스 때 성취되었으며 장래에도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먼저 부분적인 성취가 있으며 후에 완전한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터스 때에 모든 믿는 이들, 심지어 매우 믿음이 작은 자들도 감람산 기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타이터스가 해파한 때는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았고 일부만이 성취되었습니다. 24절에 있는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와 사로잡혀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땅은 여전히 이방인의 손에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시기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1월 성신의 징조는 미래에 관련됩니다. 시대의 끝에 대한 두 가지 표현, 즉 대환난과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전자는 유대인에게 관련되며 후자는 이방인들에게 관련됩니다. 앞으로 올 대환난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그 둘레는 유대 나라입니다. 시험의 때에 관여하여는 그 중심이 로마이며 그 둘레가 온 세상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있는 짐승의 보좌와 그의 왕국은 회복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시대의 끝에 대환난과 대시련은 각각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의 중심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환난과 시련은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둘레, 즉 유대 나라와 인류가 거주하는 땅에서는 상황이 조금 덜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우리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관하여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유대 나라에 관하여 말한 것이며 유대인 개개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유대 나라의 대표자들로 보지 않으셨으며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메시아에게 충성을 다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제자들은 교회의 기둥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24장 전체가 한정적으로 유대 백성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각각은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만을 대표할 수 없으며 유대인의 남은 자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의 어느 부분이 교회에 관련되는지 정의해야 합니다. 31절은 분할선입니다. 제자들의 질문들을 다시 보기로 합시다.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는 것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시대의 완성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과 시대의 완성에 관하여 물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들의 이해는 지금 우리의 이해와 같지 않습니다. 원래 제자들의 생각에는 교회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사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오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못해 고넬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간 후에 나머지 형제들은 베드로와 다투었습니다. 초기에 베드로는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완성이라는 용어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시대의 완성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시대의 완성은 왕국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으므로 물어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틀렸지만 주님은 틀리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함이 주님의 대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에서 주신 예언의 대부분은 교회에 관련됩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나타나심까지의 기간은 3년 반입니다. 일단 우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면 성전의 파괴는 멀지 않았습니다. 파괴자는 먼저 성전을 더럽힌 다음 그것을 파괴합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먼저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히며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와 계시록 12장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삼키려 하는 것은 사탄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도망해야 하며 그 여자도 도망해야 합니다. 물은 군대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2장 16절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유대인들이 도망하라는 주님의 예언을 듣는다면 그들은 1260일 동안을 살아있을 것이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 유대인 집들은 외부에 사다리가 함께 있는 평평한 지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한다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집 밖에 있는 사다리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 밭에 일하고 있는 자는 속히 도망해야 하며 옷을 가져가기 위해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환난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체하는 자, 모두 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가진 자와 젖을 먹이는 자들은 도망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들은 속히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